The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o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7월 2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소식 살펴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말콤 턴불 총리의 새로운 내각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선으로 어수선해진 정치 분위기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결과보다는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관심의 축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진선 프로듀서와 함께 현행 투표 제도 하에서 투표 결과가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지 또 이번 의회 해산 선거를 촉발시킨 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행 투표 제도 하에서 투표 결과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런 지적의 근거는 뭡니까?
네, 호주대학교 리서치 펠로인 팀 트러지언 박사는 얼마 전 더 컨버세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투표에서 정당이 받은 지지와 정당이 확보한 의석 사이에 명백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 녹색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확보한 1순위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냈는데요. 네. 하나는 각 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하원에서는 8-9%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원에서는 0-2%대로 상대적으로 근사치를 보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원에서 녹색당보다 양대 정당에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네.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의 경우 의석률이 8-9% 이상 높았는데 녹색당은 반대로 의석률이 9% 정도 낮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 양대 정당은 받은 표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고 녹색당은 받은 표보다 적은 의석을 확보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원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하원보다 훨씬 근접하게 나온 이유 무엇일까요?
상원에서는 한 당이 X%의 표를 얻으면 대략 X%의 의석을 받는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이고 그 계산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트레지언 박사는 전국 투표가 주 사이에 인구 격차를 가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타스마니아주가 둘 다 1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데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1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표성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원의원 수가 더 많으면 당연히 대표성도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원 절반을 선출하는 일반적인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 즉 쿼타는 총 유효표의 7분의 1, 14.3%입니다. 네. 쿼터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후보가 선호도 배분 집계를 거쳤는데도 득표율이 14.2%에 그치면 그 후보는 낙선하는 겁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상하 양원 해산을 통한 선거였는데요. 이때 쿼터는 총 유효표의 13분의 1, 7.7%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집계에서 7.6%를 득표한 후보는 낙선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출하는 의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쿼터는 반 정도로 낮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트러지언 박사는 평소 선거에서 후보자가 14.2%를 득표하고도 낙선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의회 해산 선거의 경우에는 7.6% 이하의 득표율을 얻을 때 낙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상원의원을 더 많이 선출하면 예를 들어 100명을 선출할 경우 득표율이 1% 미만일 때 낙선하기 때문에 더 공정해지는데 네. 상원의원 수 조정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과거 세 차례 이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도 현재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두드러진 특성이 하원에서 양대 정당은 얻은 표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또 녹색당은 얻은 표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한 거였죠.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각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하원 구조 때문입니다. A라는 당이 각 지역구에서 1순위 투표 득표율 10%를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이 당의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당선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계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1순위 투표 집계에서 당락이 결정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1순위 투표 집계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의석은 20석이 채 안 됩니다. 네. 대부분 지역에서는 선호도 배분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얘긴데요.
네.
그럼에도 적어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전국적으로 1차 득표율이 높은 당이 의석수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먼저 선거구 간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네. 예를 들어 두 지역구에서 노동당 대 자유당 연립 득표율이 10대 90과 60대 40이라고 가정하면 두 지역구에서 노동당의 총 득표율은 35%인데 의석수는 노동당과 자유당 연립이 각각 하나씩 동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호도 배분이 당락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 자유당 연립, 녹색당 1차 득표율이 각각 40대 45, 15라고 가정하면 네. 가장 적은 표를 얻은 녹색당 후보가 탈락하고 그 표가 선호도 배분에 따라 분산 집계되는데요. 네. 이때 녹색당 표의 3분의 2 이상이 노동당 후보를 2순위로 선택했다면 노동당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해 당선되게 됩니다. 네. 선관위가 1949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모든 연방 총선에서 노동당과 자유당 연립이 하원에서 얻은 1순위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순위 득표율을 X선상, 의석률을 Y선상에 각각 놓고 점을 찍어보면 득표율과 의석률이 대략 정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구에 걸친 왜곡된 결과와 선호도 때문에 운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또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의 결과를 이 그래프상의 점으로 찍어보면 노동당이 실제 경쟁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이용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득표율을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 득표율이 45%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득표율이 45%면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득표율이 45%에 못 미쳐도 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고 반대로 45%를 득표해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점에서는 자유당 연립이 노동당보다 더 운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하원 선거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대표 1명을 선출하고 상원 선거에서는 각 주가 대표 6명을 선출하는데 이 차이 때문에 적어도 득표율과 의석률 면에서 상원이 더 공정한 대표성을 갖게 되고 상원의원 수가 이보다 더 많아지면 공정성도 더 커질 것이라고 트로전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